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해는 상복처럼 검어졌고 달은 피처럼 변했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졌고 큰 산과 땅은 크게 흔들립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6장 17절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외침은 단지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바로 설 수 있을까?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매일마다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박한 질문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위에서 바람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종종 심판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바람을 당장 풀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왜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미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의 표식을 허락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가축이나 종에게 도장을 찍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유권과 보호 그리고 권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엔가 꼭 속하고 싶어 합니다. 돈에 속해서 안정과 만족을 얻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속해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에 속해서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또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외롭고 공허함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인침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던 방황하던 인생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선교적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떠나고 또 선교를 보내고 또 오늘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 모든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라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물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모든 환경이 주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네,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 이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부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숫자에 대한 오류, 또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은 이단들과 또 문제가 발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숫자는 종종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먼저 이 12는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12가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는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곱해진 천, 이 천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충만함, 완전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으로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의 수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숫자에 현혹되거나 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는 14만 4천과 함께 큰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늘 성소, 곧 천상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지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거세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 옷은 승리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흰 옷은 곧 죄 씻음과 의로움의 상징이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죄 씻음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로서 이 흰 옷을,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성경에서 기쁨과 승리, 축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국 하늘의 찬송과 기쁨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약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총 7개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또 숫자가 나왔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함과 또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찬미와 존귀가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권위의 주인이시며 또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감사의 대상이심을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중심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3.1교회 여름 선교 역시 결국 이 예배로 초청하는 사역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선교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은 단지 종말의 어느 때에만 일어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때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시련과 박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환난을 겪고 있죠.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신앙에 대한 의심. 우리는 여러 환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강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힘의 근원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의 비밀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성도란 매일 무너지고 연약해지면서도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씻김받고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아직 이 땅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만의 위로로는 끝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눈물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어 눈물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주변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더욱 깊고 현실적으로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답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케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큰 무리 안에 세우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광의 그날에 있기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또 선교의 현장에 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